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사항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도자가 당시는 부재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숙하고 있고 그들이 공동체를 잘 지켜가고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당연히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3장까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했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장은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실천편입니다. 당시 성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알려주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이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사용하는 하나님 신적 존재를 향한 거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사용된 이 원어 하기아스모라는 단어는 봉헌한 재물로서의 성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헌한 재물로서의 성결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서 성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거룩, 성결, 성화 같은 단어들이 가끔은 아니 저는 자주 그랬는데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풀기 힘든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도 없고 이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이 새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은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인 이 교회에 거룩과 성결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이 조금 막연할 수 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초반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품위라는 단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성품, 사람의 태도, 말과 행동에 격이 있다라는 표현이 품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 성품과 태도에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참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 모습을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품위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가 나타나고 있나요? 신앙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 되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이 방법을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조금 더 이렇게 품위 있게 얘기해주세요. 품위 있는. 네, 우리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을 통해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얘기, 사람이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권위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자신의 방황하고 있는 삶, 박해하고 있는 삶을 변화시킨 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권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없는 그들에게, 그들의 가이드가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 귓가에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문화는 매우 타락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세상 문화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지? 라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결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품위 있게 살아야 돼. 그들의 삶에는 이제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정확한 가이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힘들 때에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릴 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유혹할 때도 이 말씀을 품고 지키며 살아갈 힘이 된 거고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가이드, 지침, 나침판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의 품위를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무엇을 통해 주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말씀으로 그 삶을 도전하고 인도하고 계시죠.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총 두 번의 큰 회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기였고, 두 번째는 저의 인생의 큰 변환점, 전환점이 됐던 2차 회심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회심에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화살처럼 날아와서 꽂혔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꽂혔을 때 제 마음은요, 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온데간데없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다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내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차, 삼차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세 번의 물음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저의 마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삶은 변화되었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황할 수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나의 마음을 잡아준 이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지금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세상에 주는 가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이드가 되는 그런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것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나에게 주신 말씀,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찔리게끔 나를 강하게 질책하신 나에게 주신 말씀. 사람은 누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말씀 한 구절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켜가는 삶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지키려고 세상 속에선 어수룩해 보이고 유명하지도 않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있다. 넌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도전과 가르침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준이 될 때, 내 삶을 이끌어주는 능력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요,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계속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전달되고 쓰여진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성욕을 절제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문란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결혼한 남성들은 다른 여성들과 혹은 동성애를 하거나 그리고 신전의 창기들과 관계를 맺으며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대중매체가 주는, 문화가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중매체가 과연 나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일까? 문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니까 요즘은 자연스럽게 술 한잔 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죠. 네, 그냥 술 마시는 거, 술 한잔 하는 거, 집에서 혼자 맥주 한캔 하는 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낭만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열린 문화의 모습 아닙니까? 음담패설을 마치 센스 있는 것 마냥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도 대중매체가 주는 영향이죠. 이런 영향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세상 교회, 세상의 문화는 이 성적 풍조, 세상의 성적 풍조, 그리고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그거 오히려 부추겼기 때문에 교회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 문화의 풍조를 경고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두 공동체를 언급합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저는 왜 이 두 공동체를 언급했을까? 물론 교회 보내는 편지니까 가정과 교회를 얘기했겠지만 왜 이 공동체를 언급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이 두 공동체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공동체의 공통점이 첫 번째 공동점은 네 기초적인, 기본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 가운데서 성장을 하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겠지만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육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청년들은 다 장성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 또 노력하고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이 공동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기본 공동체냐? 교회는 영적 기본 공동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공동체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공동체 모두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음행을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이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면 우리 삶은 어떤 영향이 찾아올까? 아마 우리의 영적 기준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고 품위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우리 삶은 참 지키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거룩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가정은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우리를 공동체를 지켜가야 합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정,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두 거룩한 가정이 되길 꿈꾸시고 계시죠? 거룩한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청년인 여러분에게, 미혼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하냐? 우리의 결혼의 첫 시작이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결혼식은 어떻죠? 세상의 결혼식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결혼식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며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삶을, 언약하는 그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우리 아내를, 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대하겠습니다.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엄숙한 언약의 시간이 우리의 결혼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란 시간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가정을 내가 꿈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룩한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결혼이고 결혼식이고 또 언약의 시작이, 결혼이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조금은 구별된 그런 삶을, 그런 가정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개인의 욕구를 탐하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서로에게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서로 상처 줄 때도 있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다치면 나도 다친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개인만 생각하라고, 나만 생각하라고 절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욕구에 충실하라고, 너의 욕망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죠. 서로를 도구화하고 이용하면 버리는 관계를 또 세상은 추구하기도 합니다.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관계를 우리에게 부추기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초대교회겠죠.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본 세상의 시선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냐고 얘기할 수도 있죠. 지금 네 거 챙기기도 바쁜데 남 퍼주기에 그렇게 급급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지켜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전해지고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품위 있는 삶, 품위 있는 교회,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지켜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우리는 품위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품위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신기한 교회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세워졌는데 박해를 이겨내고 있는 교회였고, 교회의 지도자는 부재 상태였음에도 거룩한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가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실행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교우들에게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뉴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넓은 지역의 이제 대륙이죠. 지역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 전까지는 한 국가를 이루는 고대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는 여러 가지 그 선교 중심 도시가 있었어요. 빌립보, 베레아,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같은 선교 주요 도시들이 마케도니아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공간,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은 그 넓은 지역, 그 먼 곳까지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이 사랑의 모습은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대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방문하는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환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교류하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것, 자신들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번 여름에 사랑하기 위해서 떠나죠. 네,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교회로. 젊은이 목장은 총 30개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떠납니다. 우리 수지와 분당을 넘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박 3일, 3박 4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젊은이의 섬김이 과연 대단한 것일까? 네. 젊은이는 과연 그 교회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그런데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그곳을 섬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그 교회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보수를 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뭔가 전문적으로 하면 좋은데 망가뜨리지 않으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섬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젊은 열정과 패기로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뛰며 찬양하며 3일 동안, 4일 동안 예배로 기도의 성전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으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는 떠납니다. 저는 국내 전도에 가면은 마지막 날 저녁에 꼭 목회자 그 목사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사모님을 섬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미리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목사님, 사모님께 드릴 수 있는 손편지와 그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손살을 치세요. 아우, 나 이런 거 못한다고, 남사실에서 이런 거 못한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담이 됐는지 정성스럽게 막 두 장, 세 장 편지를 준비해 오셔서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사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들이 펑펑, 네,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0년 동안 이런 거 처음 받아봤다고. 네, 연애 이후에 이런 거 처음이라고. 네, 결혼하고서도 한 번도 안 해줬다고 막 너스레를 떠시면서 네, 감동을 받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냐면 그때 사모님이 울고 있는 그때, 막 목사님이 편지를 낭독하며 울고 있는 그때 지금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곳에 함께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같이 울고 있어요. 같이 눈물 흘리고 있어요. 같이 기뻐하고 있고요. 같이 웃고 있고요. 같이 슬퍼하고 있고요. 같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젊은이 목장이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곳에 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입니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성도들과 사람들을 환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뻐할 때, 작은 마음을 담아서 섬길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같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방법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노력할 때, 공동체를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품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품위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도 있었지만 나에게 가장 품위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곰곰이 생각하다가 엊그제 저녁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스리랑카에 있던 선교사님이셨어요.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체형은 참 왜소했어요. 그분은 암투병을 하시고 선교를 나가신 거라서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에 몸을 이끌고 그 나라로 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고아원을 후원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어요. 청소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교회에 나가면 그 스리랑카는 교회에 나가면 집에서 쫓겨나요. 가정폭력을 당해요. 무조건 당해요. 그러면은 그 가정폭력 당한 애가 교회로 찾아와요.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선교사님이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아픔을 위로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어요. 그곳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힌두교에서 제사에 막 칼 위에도 올라타는 사람이었어요. 숲을 위를 뛰어다니고 막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그 힌두교의 상징적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 광신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하고 현지교회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선생님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길을 가다가 그냥 믿지 않,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너 나 저기까지 데려다 줘 하고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오토바이 타서 쭉 갈 정도로 그 선교사님의 사랑과 그 마음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유명했어요.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선교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아,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교역자의 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작은 체구, 허름한 옷차림, 애들처럼 뛰어노는 천진난만함, 그런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좋은 옷, 비싼 가방, 멋진 외모, 매력적인 목소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결정한 요소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저는 그 선교사님의 품위에 감격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교사님의 삶에 경의를 표했어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비전, 이런 도전이 생겼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나도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가며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삶을 나타내야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품위를 나타내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할 수 있는 사랑들을 베풀며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갈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는 우리의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문화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있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 성장하시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 주신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선택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꿈꾸며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